오늘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시간 관계상 살펴보지 못했던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율법 준수에 대한 맹세를 하고 이 백성들이 지키기로 했던 맹세한 율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에 매매를 금지하며 안식년을 온전하게 준수하며 성전세를 납부하고 첫 소산과 첫 열매, 초태생 언약을 준수하며 11조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 기능을 온전히 유지시키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드디어 백성들의 이주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재건되었지만 그것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수가 대단히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귀환자들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보다 비교적 파괴가 심하지 않았던 지방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는 인구 재분산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예루살렘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이제 성벽이 완공된 상황에서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안정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도시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요. 또 앞으로 이제 이곳에 이주해오는 백성들은 이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이죠. 모두 백성을 위하여서 또 거주자를 위한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모두에게 다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를 위하여 이 행한 방식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 귀환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을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주시킨 이 결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총 인구가 정확히 얼마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수가 약 5만 명 미만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주 정책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인구는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약 1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었던 사람이 5만 명 중에 10분의 1인 5천 명이었고요. 또 2차와 3차 포로 귀환자들의 대부분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2절 말씀에 의하면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약 1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갱신의 결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남은 귀한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이 정책이 이제 실행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일은 우선 자신들의 기존의 생업 터전을 떠나야 한다라는 권리 포기에 내려놓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당시 황폐화되어서 거주할 집조차 부족한 상황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거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다 하여도 오늘날의 이주 정책과 다르게 어떤 정착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대우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런 형편이 또한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민으로 뽑힌 사람들은 이러한 불이익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온전하게 승복하였다라는 것이죠. 얘들은 선민공동체의 성장과 회복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개인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언약갱신에 따른 신앙의 결단에 따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결정을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이 먼저 깊이 있는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예, 6월 25일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물리적으로 재건되었고 5일이 지난 다음에 나팔절을 준수하였고 또 율법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또 초막절이 22일 날 끝나고 24일이 되어서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자, 하나님이 임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온전한 죄를 다 고백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백성들의 이 사항들이, 내적인 그 준비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들은 실제적인 삶의 희생과 헌신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지 않고 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주결정이 제비뽑기에 대해서, 이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저자가 제비뽑기를 강조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결정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과거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 위하여 제비뽑기를 행하였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자들을 색출을 할 때, 또 왕을 선출할 때도, 또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뽑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오늘 시대 우리 생각에는 제비뽑기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의 복불복이잖아요. 운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군 입대를 제비뽑기로 결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태국이라는 국가가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잘못 이렇게 선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 고대 브라만교의 이 운명을 따른다라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 가운데 1954년부터 이 태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군대에 가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지원자를 다 뽑은 다음에요. 지원자가 모자르면 이때 만 21세 대상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은 공과 빨간 공을 넣어놓고 약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걸리게끔 해가지고요. 이 제비뽑기를 해서 군대를 간다라는 것이죠. 태국 추첨 이 징병제를 복불복,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지원해서 가면요, 이 군생활을 6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제비뽑기에 걸리게 되면 2년을 복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대다수가 군입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뽑히게 되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예, 막 슬픔을 표현하며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브라만교라는 이 종교는, 힌두교는 신이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는 어리석은 결정이죠. 하지만 세상적 기준과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모든 둘의 방법들은, 이 선택의 방법들은 똑같아 보입니다. 제비뽑기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에 대한 마음가짐과 받아들이는 것 자체,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역사하시는, 모든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또 살아있지 않은 우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한 가지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아, 그리고 백성들도 제비뽑기를 통해 어떤 사실이 결정되면 거기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이라라는 이 믿음이 강력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의 거할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일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결과까지도 이 백성들이 전적으로 순종할 것이다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제비뽑기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결과에 전적으로 순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신앙적인 하나의 결단이며 하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에 승복하는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먼저 힘써야 하며 그 다음에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 여러분들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정되는 게 영광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자원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겠습니까? 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예, 제비뽑기에 의해서 이주된 자들 말고도 자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려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다라는 단어가요, 제기형이라는 이 문법적인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주체의 자발성이 점점 더 강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5장 2절에 이 단어가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전혀 거리끼는 마음이 없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훨씬 더 믿음이 있는 태도죠. 그렇죠? 예루살렘에 자발적으로 거하려고 하였던 모든 자들이 빠짐없이 백성들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지 않은 자들이 선민 공동체의 회복에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남은 백성들은 그들을 축복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적인 결단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현실적으로 예루살렘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일은 대단히 불편하고 번거롭고 힘들며 많은 헌신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지만 이 명단에 포함되는 일은 앞으로 이 땅에 거하게 되는 삶은 영광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이제 제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되게 된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영광스러운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대, 60년대 이 강남에 땅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좀 미래를 알 수 있었으면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곳에 좀 땅을 사뒀으면 우리 자손들이 잘 살 텐데라고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결단이 필요한 일이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자 했던 마음이 자의든 아니면 강제적인 것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 결정에 순종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에 땅을 산 것보다 백배, 천배는 더 좋은 결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장소를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킨다라면 한 대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 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욕심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